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순식간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순식간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 열왕기상 서론을 통해서 열왕기서를 이제 보는 안목, 열왕기의 역사를 보는 안목을 나눴습니다. 같은 이 열 왕들의 기록을 적고 있는 역대 상하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한 족속인 자기 민족의 어떤 위대성을 보여주고 뭔가 회복을 위하여 어떤 용기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에서 적었다면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이미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이제 멸망한 상태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택한 받은 위대한 민족이 결국 이런 세속에 의해 망하게 되었느냐라는 그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적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그 왕들의 어떤 위대했던 역사보다는 근본적으로 좀 어디에서 잘못이 시작됐는지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나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바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열왕기서를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다윗의 이제 그 말년 다윗의 이제 끝부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의 시간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 아버지 다윗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아무튼 그 시작은 아주 좋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좋고 화려한 시작들이 막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솔로몬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 방향을 잘못 꺾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3장 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3장 1절에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 애굽 왕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곽들을 다 지을 때까지 다윗성에서 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냥 이야기가 이랬다라고 어떤 서술적인 설명 같으나 그러나 이런 것 안에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역사의 방향이 꺾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이거를 그냥 단지 한 구절로 이렇게 적고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여기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 역사의 흐름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기 원하면서 이런 아주 중요한 이 삶과 신앙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고 소홀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역사적인 서술이거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 역사가 바뀔 수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라는 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미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삶의 그 도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따라 역사적인 사건 속에 나오는 각 등장인물들의 그 행동과 결정, 선택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3장은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기록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기초가 결국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쌓는 거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1절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이런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을 하는 이런 행동들은요. 이제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 이제 모압, 암몬, 시돈, 헷 이런 여러 지역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이제 그렇게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들을 지적하거든요.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열왕기의 기자는 이 사실을 적고 있죠. 자, 항상 이 죄악이 폭발하는 거는요, 느닷없이 어떤 한 번의 실수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들이 쌓여서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한 그 작은 죄악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생기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작은 생각까지 통제하거나 뭐 조정하거나 둘추어내거나 막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세요.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데 막 하려는 마음을 먹었는데 누가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하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대부분 삶에 있어서 뭐 80, 90% 이상 잘하면 그냥 적당히 잘하고 있으면 뭐 80, 90%가 아니라 뭐 50% 이상만 잘해도 그냥 뭐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어서 살게 하셨기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들의 아주 작은 생각까지 정죄하고 속박하고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세밀한 규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시내산 약속과 규례를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그 내용을 볼 때 거기 있는 내용만으로는 정말 이렇게 이 첨단의 세계를 달려가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 수 있는 디테일이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이 맛을 느끼게 되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조금 더 세밀하게 규례를 주셨으면 행동하기 편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뭐 자세하게 뭐 하나하나 다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바르게 나아갈 방향 제시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최후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삶의 바른 태도 어떤 그런 방향을 주시지 그 나머지는 이제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향을 아니까 이제 인간 스스로 바르게 선택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없어도 90% 이상 뭐 자기 일에 있어서나 나라 일에 있어서나 또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잘 해내고 있었단 말이죠.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자신의 삶의 위기와 그 고통 속에서도 정말 뭐 거의 99% 잘 해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소리 안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주신 마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뭐 20%가 됐든 30%가 됐든 또는 1, 2%가 됐든 아니면 뭐 50%가 되더라도 그 우리의 약함을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채워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 이제 그게 이제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그 구멍이 되는 거 단초가 되는 거죠. 실력이 모자라서 생기는 구멍들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점차 배우면서 바르게 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불순종하고 그걸 또 반복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 반복하는 그런 구멍들은 이게 저절로 메꿔지는 구멍이 아닙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구멍이 아니라 점점 커져가는 구멍이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고 바르게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위험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죄고 욕심이고 그게 죄의 무서움이고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욕심에서 시작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솔로몬은 나름대로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지역에 굉장한 그 이 힘을 가지게 됐을 때 그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정략 결혼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제대로 의도를 알지 못한 결과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이상한 타이틀의 그 빠져버려가지고서 그 택한 방법이 이방 여자들을 이제 아내로 삼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 방법을 잡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솔로몬이라는 사람 자체를 음욕과 정욕의 함정에 빠뜨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정말 순수한 진심을 이 보여드림으로 해서 그래서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지혜의 마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그가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듣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여자들의 마음을 들어주는데 시간 뭐 무슨 재물 다 낭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듣는 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의 잡소리, 세상의 유행, 세상의 어떤 그 셀러브레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들어야 돼요. 솔로몬과 같이 똑똑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래서 처음에 실수해서 뭐 애굽의 공주, 이집트의 공주를 데리고 왔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제 바른 말씀의 가치대로 갔다면 그 실수가 오히려 그를 더 이 성경의 중요한 인물로 만드는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여자들만 긁어 모았죠. 후궁 700명, 첩 300명. 후궁과 첩의 차이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1000명의 여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일에 온 힘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집트 공주를 데리고 오는 실수는 그냥 실수에 멈춘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야욕, 욕망, 이 욕심이 됐고 욕심이 장성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갈라지죠. 솔로몬 이후에 바로 그냥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고 서로 다투다가 결국에는 이 두 민족이 다 어떻게 돼요? 이 두 족속들이 이 두 나라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 모든 걸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굉장히 겸손한 마음과 그런 태도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겸손함과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일개 왕자긴 하지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는 어땠어요? 여호와를 절실하게 의지했고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이 전해진 법도들을 잘 지키려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젊은 나이에 지금 왕이 됐기 때문에 그가 이제 백성들의 지지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길 원해서 겸손한 마음에 그 기본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희생제사를 막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소위 이제 교회에서 툭하면 들어올 수 있는 그 일천번제를 그때 드렸는데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천번제라는 말은 천 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천번 제사 드렸다 이게 아닙니다. 그 번자가 한 번 두 번 하는 차례 번자가 아니고요. 뭘 태운다, 굽는다 이런 구울 번자, 태울 번자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태워서 드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 마리의 어떤 재물을 태워 드렸다는 거지 제사를 천 번 드렸다 이게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과거에 많은 경우 한국 교회에서 이 구절을 근거로 마치 이렇게 솔로몬처럼 간절히 지극정성을 드리면 뭐 산신령이 나타나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해석을 해서 잘못 사용한 적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일천번제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들이 함정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근거로 하나님께 지극정성의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뭐 소원을 말해봐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지극정성을 보여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물론 대놓고 뭐 돈 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결국 들어보면 이 원리를 그렇게 잘 이용해서 결국 일천번제 헌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도들을 이 교인들을 이끌어갔죠.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지성임은 감천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목사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뭔가 간절하게 소원을 이루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던가 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라던가 또는 뭔가 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절실하게 이걸 이루어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구절을 보거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지푸라기도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아주 당연하게 그런 지극정성을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꼭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저절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집까지 팔아서 바치는 그런 일들, 뭐 이단도 이단이지만 이단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일이지만 정통 교회 안에서도 뭐 성전 짓는다 이래가면서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소원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의 정성과 진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의지도 없이 다만 지금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힘 있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의 결과라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행동이라는 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인과응보론에 기초한 그런 그릇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불러들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화를 물리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액땜을 하려면 이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 뭐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치는 데 가면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일천번제 역시 내가 하나님께 일천번의 정성스러운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인과응보론에 기초해서 결국 그 의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런 식이 된 거죠.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면서 정말 축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시기, 우리 과거 한 이전에 한 3, 40년 이 시기에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사람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얻으려고 결국에는 이게 종교 행위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은 열왕기상 이 3장 4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된 건 그렇게 일천번제를 지극정성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면서 뭔가 지극정성을 보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냐.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뢸 소원이 있으면 먼저 그 기도 제목을 정해서 헌금 봉투에 적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번 헌금 봉투에 정성을 담아서 헌금하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1,000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그 1,000번째 헌금 봉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뭐 제목으로 1,000번째라는 어떤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기도 제목 소원을 적는 난 봉헌자 누구, 금액 얼마, 자기가 이제 작정한 금액 얼마,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몇 번, 이렇게 적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몇 번째 헌금을 하고 있는지를 적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심지어 뭐 가난한 사람 돈 천 원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 때마다 천 원씩이라도 천 번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게 이상하게 번져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같은 원리로 일부 교회에서 그렇게 이런 원리로 이제 1,000번제 새벽 기도회, 1,000번제 예배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돈 모으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강단에서부터 뭔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바른 가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어떤 이 능력자를 움직여서 뭔가를 네가 얻고자 하면 지극정성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똑같은 이 종교 행위를 가르치고 그렇게 유도를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과 인격적 바른 관계를 원하시지 인간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신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서 드리는 어떤 지극정성 치성의 재물과 예물과 금과 돈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주신 법도와 규례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인으로 두잉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백성다운, 그러니까 비잉,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는 그래도 뭐 과거 3, 40년 전 뭐 과거 한 10년 20년 전과 다르게 이제 성도들이 많이 이제 지식적이 됐고 또 말씀에 대한 정보 또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급박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애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금방 이런 함정에 또 쉽게 스스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죠.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뜻 대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든 빨리 조정해야 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잘못된 함정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보면 이게 더 많은 제물로 바치거든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때는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을 12만 마리나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다 이 전국에서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음식을 나누어 먹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잘못하면은 뭐 전부 어쨌든 돈을 모으는 그런 일로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제 역사의 흐름을 보면 솔로몬 같은 경우 결국 그래서 우상숭배로 빠지고 그 여파로 이제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데 거기 보면 여전히 많은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게 우상숭배와 늘 겹쳐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왕들이 그 어떤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자기도 절실한 거예요. 자기의 이 힘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신의 힘이 필요하고 또 이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선 이 돈이 필요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막 지극정성 바치면서 신들이 뭔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줄 것이라가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권력을 잡으면 이상한 그 이 종교와 자꾸 어떤 그 잡신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 대통령 되기 전에 누가 그랬다고 뭐 손에다가 왕자 적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헛짓거리 하는 게 오늘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고 땀을 흘려야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은 분명히 창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데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이 행위는요,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가 선지자는 그 남유다,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나오는 역사인데, 남유다 요담 왕과, 그 다음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을 때 사역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담이나 아하스는 특히 이제 아하스 같은 경우 우상숭배 아주 심취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미가서 6장 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일어나서 나를 고발하는 내용을 진술해라. 모든 산과 언덕들을 너희의 증인으로 불러 세워라. 산들아 여호와의 법정 진술을 들어라. 불변하는 땅에 터전들아 경청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법정을 투쟁하시고 이스라엘과 불화를 조정하실 것이다. 오 백성아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뭐냐? 도대체 내가 너에게 지나치게 요구한 게 뭐냐? 그런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나는 오히려 너를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 데리고 나왔고 그 종살이의 죄사슬을 끊어주었다. 또 나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너를 도와줬다. 내 백성아, 모압의 임금 발락이 부월의 아들 발람을 시켜서 너희를 저주하여 망하게 하려고 흉계를 꾸몄으냐? 나는 그가 오히려 너에게 축복하도록 하였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는 그 지극한 위험한 여행길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충실히 도와주었는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느냐. 6장 6절.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무엇을 바치고 내가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옳겠습니까?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을 들고 가면 1년 된 송아지들을 번제물로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뭔가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놓는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바치면 됩니까? 저걸 주면 됩니까? 그 이미 하나님을 그저 우상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기에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호소하시고 지금 분명히 따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극경선한 치성을 어떻게 바치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이 정말 이 배은망덕한 말을 할 때 6장 7절 주께서 수천 마리의 수량이나 수만 줄기로 흐르는 강물같이 많은 올리브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기를 품고 반항한 나의 죄악을 씻으려면 나의 처다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릇된 길로 살아간 내 인생의 허물을 벗으려면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계속 지금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분명히 말해요. 6장 8절. 아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너에게 알려져 있다. 법을 지켜서 실천하고. 이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신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가치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너의 하나님과 맑은 정신으로 동행하는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 언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통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살아가자고 말씀을 해오신 거고 이끌어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치성을 바쳐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우상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 성도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잘 보면 자기가 급박한 일, 그러니까 위급한 일을 만나면 여전히 우리가 이런 함정 속에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들 뭐 몸이 아프고 또 뭔가 사업이나 뭐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늘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으로 바르게 돌아오는 그런 회개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누가 요즘 시대에 이런 말에 속느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급박한 상황을 만날 때는 순식간에 그런 미신 숭배자 하나님을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냥 그 본능적인 이 어떤 반응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으로 바르게 준비되므로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자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내가 절박하고 급박하면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최고 과학의 시대의 석박사라고 해도 자기가 절박하면 그런 신비적인 힘을 동원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그 인격적 관계 가운데로 바르게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모든 곳에서 그 가치를 따라 모든 일을 선택하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내 선택과 결정을 주도하는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의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의 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맞도록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한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법을 세워가는 일에 애써야 다른 법을 세워가는 일에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주실 수 있었던 그 삶의 길과 방법이 우리 사회에 상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기여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의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법과 제도들도 결국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다 보니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그 가치의 핵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놓고도 법을 이용해 먹는 욕심에 빠지는 일이 다반사긴 하지만 적어도 법은 그런 가치를 놓고 만든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래야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와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긴 역사를 통해 체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각 사회 속에 이제 각 나라가 이제 기본으로 삼고 있는 법치 국가의 이 개념은 성경적 개념이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결과 때문에 세워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담긴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좀 알아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고 갑니다. 100년도 안 된 인생을 살고 가는 동안 정말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인간의 참된 그 삶의 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관계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상으로 착각하고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아무리 최고 과학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이 병으로나 큰 문제로나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일을 만나면 순식간에 우상 숭배자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면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항상 읽고 묵상하라고 하신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을 차분히 성실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열방 가운데 알게 하는 진정한 빛된 소금된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하루가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